다음에 감각기계. 감각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응? 5가지 있죠. 예. 다섯 가지 감각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하나 더 보태가지고 육감 이야기도 하죠. 뭐 식스센스 하는 뭐 영화도 나왔었는데 영감을 보태가지고 우리가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감각기계 하면 우리가 다섯 가지 오감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시각, 우리 얼굴에 제일 위에 있는 눈, 시각, 귀, 청각, 코, 후각, 그 다음에 예, 혀, 미각이죠. 그죠? 또 하나는 촉각이죠. 예, 손으로 만지는 거. 예. 나머지는 다 얼굴에 있어요. 그죠? 네 개는 얼굴에 있고 한 가지는 손에 있죠. 그죠? 이 오감은 중추신경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신경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고 명령이 내려오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필요한 때 꺼내 쓰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각기계가 노화가 되면은 첫째 시각은 눈꺼풀이 많이 쳐져요. 지방이 눈에 이걸 지탱해주는 눈꺼풀의 근육을 지탱해주는 지방이 자꾸 줄어들면서 눈꺼풀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눈이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여기는 쑥 들어가고 이 꺼풀은 자꾸 내려와가 덮이고 그렇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눈썹은 탈색이 되죠. 하얗게 변하고 그래서 회색이나 흰색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남자들의 눈썹은 거칠어지고 여자들은 좀 뭐 이렇게 아주 약해지죠. 가늘어지고 남녀 모두 눈썹은 가늘어지고 가늘어지면서 남자 건 또 거칠어진다네요. 참.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고 눈이 자꾸 자극이 되는 거지 찝찝해요. 눈이 자꾸 찝찝한 그런 감 많죠. 불편하고 각막궤양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눈물이 자꾸 적어지죠. 눈물이 없어서 눈이 자꾸 따가워요. 그쵸? 눈이 따갑고 건조해지죠. 그쵸? 뻑뻑하고 눈을 자꾸 눈이 자꾸 따가우니까 눈을 많이 깜빡거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에는 우리가 각막도 있고 공막도 있고 수정체도 있고 막 결막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공막이라는데 갈색 점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각막 반사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굉장히 감염이나 이런 거 생겨도 둔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을 이렇게 또 보면 안에 여기 동공 주변에 노랗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항화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좀 해놓으세요. 항화 현상인데 이거는 보라색, 남색, 파란색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죠.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거는 수정체가 항화 현상이 왔을 때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을 잘 못한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망막이나 신경계 변화가 있으면서 가까운 물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노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가까운 데 걸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뭘 써요? 돋보기 쓰죠. 그죠? 예. 그래서 동공도 자꾸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래서 60대 노인들은 20대보다 빛을 3분의 1밖에 못 받아들인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데 가면 꼼짝 못 하죠. 그래서 자꾸 불을 켜놓고 밝은 데를 찾아가려고 해요. 보면. 그래서 늙을수록 우리가 옷도 밝은 색을 많이 입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색을 많이 찾고, 그죠? 생전에 빨간색 안 입던 사람이 나이 들면서 빨간색을 많이 찾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안 질환의 원인이 되는 눈부심, 그죠? 그다음에 눈부심이 많아져 눈이 자꾸 많이 부시게 돼요. 그래서 햇빛에 나가면 빛을 좋아하긴 해도 이 햇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빛의 반사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청각은 귓바퀴 연골이 이렇게 많이 해서 귀 밑에 이게 귓바퀴가 두툼해진 더 두꺼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가 전체적으로 커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그다음 외이도의 가령 이 귀가 안에 있는 거는 내이, 귓구멍 안에는 내이, 바깥에는 외이라고 하죠. 그죠? 이 외이도에 가려움이나 건조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귓바퀴 이쪽으로 보면 굉장히 잔털이 많죠. 잔털이 많고 안쪽 이 귀에 가는 굉장히 자꾸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귀가 이 안에 요 보면 귓구멍이 이렇게 자꾸 좁아져요. 이 관은 귓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기지가 많아지죠. 그 기지가 수분이 없으면서 건조해져 가지고 이 그 안에 내이에 딱 붙어 가지고 이게 이관을 막 굳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더 안 들려요. 청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이도가 폐쇄가 돼 가지고 그렇죠. 고막도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질환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돼갖고 음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력이 감퇴되죠. 소리나 말, 평형, 유지 이런 데 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한테 더 많다. 그래서 보면 보청기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귀에 어떤 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있을 수 귀에 소리 나는 거 그죠? 이명이 있기도 하고 가끔은 그래 이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자기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환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환청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청각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조용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너무 소음이 많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다음 미각이죠. 미각. 미각은 혀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이 미래라는 게 있어요. 혀 안에 도돌도돌도돌하게 생긴 거 있죠. 그죠? 이 미래의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미래가 하는 기능도 약화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신맛과 쓴맛을 느끼는 미래는 기능이 더 잘 되고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미래는 점점 약화됩니다. 그래서 무슨 맛을 잘 느껴요? 예, 다 쓴맛을 잘 느끼죠. 신맛, 쓴맛. 아이고 왜 이래 신어? 뭐 음식을 해다 드리면 왜 이래 신어? 왜 이래 쓰노? 이렇게 입이 써서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왜 이래 싱겁노 소리도 잘 하죠. 근데 본인이 음식을 하시면 자꾸 이렇게 단거나 그 뭐 간을 자꾸 더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음식이 단짠이 되죠. 단짠단짠 됩니다. 그래서 짜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2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강 쪽에는 구강에 있는 점막은 재생이 되거나 생성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입이나 입술 근육은 탄력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탄력도 떨어지면서 침이 적게 나와요. 침이 줄어들어요. 침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후각도 나빠지죠. 냄새도 잘 못 맡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 못 맡고 또 뭐 침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특히 음식을 씹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죠.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식욕이 나빠지죠. 식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맛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좀 자극적인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 입에 착 붙거나 그죠? 그래서 보면 음식에 막 미원 같은 거 조미료를 좀 많이 넣어 MSG를 좀 많이 넣으세요. 보면 왜 이런 맛이 없노 하면서 자꾸 넣죠. 그죠? 그래서 조미료 많이 넣은 음식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때문에 노화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각은 냄새 맡는 건데 후각 세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근데 냄새를 잘 못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도 이거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후각이 나빠지면 식욕도 자꾸 떨어지죠. 촉각은 이제 손으로 우리가 만졌을 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인들은 그냥 살짝 이렇게가 잘 모른다. 그죠? 세게 이렇게 잡아줘야 자기를 잡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접촉의 강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고, 통증을 호소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은 증가가 되지만 통증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웬만큼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굉장히 뭐 잠을 못 자고 진짜 아야야 소리를 수십 번 할 건데도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불편하긴 한데 어디가 제일 불편한 데 어디세요 하면은 제일 불편한 데를 몰라요. 그냥 뭐 온전 신이 아프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노화의 특성에서 전반적으로 초기 진단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배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배가 아픈 것보다는 덩어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온 전신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 아픈 건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기의 주요 질환은 눈의 경우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이 있죠. 노인들한테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녹내장, 백내장. 그 녹내장보다 또 백내장이 더 많죠, 많기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백내장은 치료가 잘 되잖아요. 근데 녹내장은 치료가 잘 안 되죠. 자, 녹내장은 무슨 병인가 하면 눈에 압력이 높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안압이라고 하죠. 눈의 압력을 안압. 이렇게 안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눈에 이래 있는 눈에 압력이 세지니까 눈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손상이 돼서 시력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적정 안압은 15 내지 20mHg라고 하는데 이건 뭐 참고로 그냥 알아놓으시면 되고 녹내장이 무슨 병인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안압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돼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인데 심해지면 어떻게요? 진행되면 실명이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초기에 빨리 해서 지연을 시켜줘야 돼. 진행을. 진행이 안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이 좀 좋아서 진행이 굉장히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치료가 잘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가 잘 안 되죠. 그죠? 정상은 시야가 굉장히 좁고 눈에 항상 무슨 이물감이 있습니다.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어두운 데 가면 적응을 잘 못하는데 녹내장이 있는 사람은 밤에 운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보입니다. 색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굉장히 각막 자체가 뿌옇게 혼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아픕니다. 눈알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안구 통증. 눈알이 아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안압이 올라가면서 시신경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머리까지 아파져요. 두통이나 그 다음에 심하면 막 꾸역질하고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빨리 치료를 안 하고 내두면 실명이 된다는 거죠. 치료는 특별히 치료가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안압을 정상으로 좀 유지시켜주고 진행을 늦춰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두운 곳에서 책 보거나 일하거나 과로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되고요. 요새 휴대폰 많이 보잖아요. 밤에 누워서. 그죠? 그리고 불 끄고 많이 보죠. 그거 그렇게 보면 안 좋습니다. 나중에 그 빛이 강하게 이렇게 자꾸 쪼이다 보면 나중에 이런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이런 안구 질환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뭐 안경을 쓰거나 이렇게 해도 안경이 잘 안 맞아요.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를 보고 하고 그죠? 그 농내장 대상자 일상생활 주의사항 있죠. 176페이지. 목이 편한 복장, 목이 꽉 조이는 그런 옷, 그때 와이사스 같은 요거 단추를 아주 끝까지 채우는 이런 거 안 좋죠, 그죠? 담배를 끊고 술은 한두 잔 정도. 농내장도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가 피로 몰리는 자세, 물구나무 서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은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장시간 독서하거나 작업하는 거 피한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 거 고개 숙이고 책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주 저를 봐주시면 돼요. 자주 고개를 더 농담이고 자주 하여튼 이렇게 책만 보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고개를 좀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심신의 안정이 참 필요합니다. 그죠? 마음을 편하게 하고 흥분하지 않고 기온 변화에 유의해. 농내장은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 잘 발작이 온다. 정상이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눈에 농내장이 있으면 다른 눈은 어떻겠어요? 다른 눈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한눈이 불편하면. 그러면 그 건강한 눈도 금방 문제가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눈이 그러면 나머지 눈도 같이 검진할 때 꼭 같이 검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백내장이죠. 백내장은 정말 많아요. 당뇨성 백내장도 있고 노인성 백내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체라는 이 우리가 눈동자 주변으로 이렇게 그 수정체가 있는데 동공 그 뒤쪽으로 동그랗게 요래 돼 있는 그 주변으로 거기 수정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눈 육안으로 봐도 뿌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금 백내장이죠. 하얗게 막이 끼어 있는 거죠.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못 들어가서 시력 장애가 발생하는지라. 그러니까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된다. 이것도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실명됩니다. 근데 요새는 뭐 수술 아주 입원도 안 하고 뭐 그냥 외래에서 하거나 개인 의원에서도 안과 의원에서 수술 다 하죠, 그죠? 저 간단하게 수술하죠. 이제 노화가 원인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친 음주 흡연. 그 다음에 눈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부상을 입었을 때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쓰면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은 우리가 감기 때도 쓸 수 있고 뭐 엄한 질병에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쓸 수 있어요. 특히 아까 퇴행성 그 질환 있죠.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한방에서 스테로이드는 감초예요. 그렇죠? 그 약방의 감초라고 하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면 약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완화돼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입맛도 되게 좋아집니다. 입맛 없는 사람한테 이런 거 많이 해주죠. 주면은 금방 밥 잘 먹어요. 배가 고파서 죽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살이 갑자기 찌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막 아주 그 보름달처럼 그렇게 되는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약들은 적정하게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먹고 나면 아주 막 밥을 잘 먹고 그죠? 그다음에 얼굴이 뿌여이 막 살이 찌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요새 보약은 그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감초 너무 많이 엿지 마세요. 뭐 엿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전 살 찌는 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 좀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어가지고 살이 안 찌고 면역력만 올려주는 보약을 지주잖아요. 그리고 뭐 또 보약 지면 또 들어가는 녹용이나 이런 거 여차나 그죠? 녹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많이 먹으면 혈관에 피가 이게 뻑뻑해져요. 그래갖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입원하신 분도 봤거든요. 그것도 의사가 의사가 보약을 지목거는 그냥 녹용소 타고 아마 장모님이 지졌는 모양이다. 그래갖고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그죠 혈액 점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 꽤 오랫동안 고생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예요. 진짜 보면 그죠.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먹었을 때 백내장이 잘 생길 수 있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가 합병증으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그다음에 그 TV나 이런 것들을 어두운 곳에서 보는 경우 많이 있죠, 그죠? 이거를 오래 하다 보면 백내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TV나 휴대폰을 볼 때는 불을 켜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내장의 증상은 색 구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공이 이렇게 보면 눈이 하얗게 그렇죠? 백색으로 혼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빛을 이렇게 바라보면 무지개같이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이나 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든가 불빛을 이렇게 보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부심하죠. 밖에 예,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막 햇빛이 잘 못 나가요. 눈을 잘 못 떠요.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증은 없는데 자꾸 시력이 안 좋아지죠. 흐려지죠. 눈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죠. 그래서 이 백내장의 치료는 초기에는 뭐 이거를 좀 그 지연시켜주는 약을 씁니다. 수술할 정도가 아닐 경우에 경할 때는 진행을 좀 늦춰주는 약을 그 안약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점안에 그 눈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쓰는 그런 약들을 지연시키주는 작용을 하는 약들을 많이 써요. 근데 심해지면 나중에 인공수정체로 바꿔주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죠.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우리 머리도 바꿀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 그 유명한 그 프로 있죠, 그죠? TV 조선에서 했던 그 예전에 미스트롯하고 요새 미스트트롯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미스트트롯이 저는 미스트롯보다 더 재밌더라고. 미스트롯은 잘 안 봤는데 미스트트롯을 보는 재미로 요새 살아요. 맨날 재방송 이제 낮에는 못 보니까 재방송 보면서 굉장히 즐겁고 그 나오는 그 가수들이 그죠? 새롭게 발굴된 그 가수들이 참 사람들이 성격들도 괜찮고 또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참 열심히 보는데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삼성 SDI에서 이 AI를 연구하는데 이 전부 다 필청하라 했대요. 임원들한테 미스터 트롯을 거기서 다섯 가지 키워드를 찾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그 시청률이 뭐 35% 막 30%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그 인지되는 것만 그렇지 나머지까지 다 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이 프로를.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프로인데 이 프로가 왜 이렇게 시청률을 높이고 성공했을까를 연구를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이 다섯 가지 키워드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섯 가지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그죠. 그 인재들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이 프로를 정말 재밌게 MC가 뭐 재밌게 한다고 재밌어지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순수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고 또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성공하는 것. 보면은 그저 가수들인데 인기가 없었잖아요. 전혀 이름을 몰랐잖아요. 그 1등 했는 임영웅도 그렇고 일곱 번째 장민호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고 영탁이도 그렇고 그 영탁이는 알고 보니 우리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했었는데 그 손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 표 던져줬죠. 그때 투표할 때 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런 끊임없는 노력. 그죠? 끊임없는 노력. 그다음에 이제 실패 뒤에 성공.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했다는 것. 하여튼 이런 거에서 키워드를 한 다섯 가지를 찾았대요. 찾아가지고 그 이제 앞으로 이 삼성이 나아갈 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목해서 이제 할 건가.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어떤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무엇을 보든 내가 배움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쁜 거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이 그걸 보면서 나도 참 즐겁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뭐 딴 거 하면서도 노래 막 틀어 놓고 이렇게 하는 또 이찬원이는 대구 하니까 그죠? 그리고 영탁이도 저기 안동이 고향이고 그래요. 그래 갖고 자기가 살긴 지금 인천에 살지만은 근데 경북 아들이 많더라고 이번에. 그렇죠? 이게 이 영남의 아이들이 그 동원이도 꼬매 있잖아요. 그죠? 동원이도 거기 그 창인가? 아, 하동이죠. 경남 하동에 자기 집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면 하나같이 또 사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서 가지고 성공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울적한데 이 미스터 트롯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위안을 받고 있다. 자, 이런 그 이렇게 아마 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다음 이제 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청력에 문제가 있으면 노인성 난청은 고막이나 뇌이 안쪽 이에 퇴행성 변화가 와가지고 청력이 떨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이거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나 대사 이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장기간 소음에 노출됐을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뭐 오랫동안 그 본인 직업이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보면 난청이 많이 생기죠. 그냥 직업성 난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노인이 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거는 정상 중에 1번은 굉장히 별표를 3개 해놓으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서츠트프크 요런 발음 아주 탁한 발음이죠. 그죠? 타금에서 난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언어 구분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형 감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면 귀가 나쁘면 걷는 걸 이렇게 똑바로 못 걸어요. 일직선으로 똑바로 못 걸어요. 자꾸 이렇게 갈지자로 걷게 돼요.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서. 그래서 메니엘스 질환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굉장히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요. 그래서 저 걸어 들어오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귀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대개는 혹시나 이석증을 알으신 분이 있어요? 이석증?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과로를 하셨나 그죠? 그러셨던 것 같네. 그래서 이 이석증도 보면 평형감각이 없잖아요. 천정이 빙글빙글 돌아요. 누워서 있으면 내 몸도 막 빙글빙글 도는 것 같고 그죠? 못 일어나요. 몸을 못 일으킬 정도로 그래요. 심하면. 네, 메시껍고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 몸이 뭐 빙글빙글 도는데 속이 괜찮겠습니까? 그래 나도 이석증을 한번 저도 알아봤거든요. 알았는데 아침에 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침 못 일어나겠고 아니 갑자기 막 천정이 빙글빙글 돌더니 뭐 제가 누워있는 침대가 막 도는 거예요. 느낌에. 그래서 일어나려 하니까 균형을 못 잡겠는 거라. 그리고 집에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화기를 잡으려 해도 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이석증이구나. 처음에는 이거 뭐지? 이러다가 이제 정신을 찾고 아 이석증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정신을 이제 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게 처음에 막 심하다 좀 덜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뭐 가족이 멀리 있으니 뭐 금방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택시 연락해가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신경과로 바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사 맞고 뭐 이제 또 이거 뭐 이렇게 저기 뭐 물리치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녁에 올 때는 그냥 내가 택시 타고 집에 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별로 안 비틀거리고 똑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거나 이런 평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죠? 그다음 치료나 노인성 난청의 치료나 예방은 청력이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청력을 근본적으로 복구할 수는 없어요. 회복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노인성 질환들은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회복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청을 좀 악화시키는 어떤 그런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하면 보청기를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여줘야 돼.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막 짜증도 나고 사람이 성격이 나빠져요. 성격이 나빠지고 화도 많이 나고, 그죠? 그리고 막 안 들리니까 어떻게 자꾸 소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럼 다른 사람이 자꾸 화내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니까 대인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죠. 그죠? 의사소통할 때는 이런 청력이 떨어진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때는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시끄럽지 않은 장소에서 하고 바로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입 모양을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금은 아주 안 좋죠. 그죠? 그런 대상자들하고 이야기하기에는. 근데 그러면 말을 천천히 해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같이 해줘야 돼. 말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난청이 아주 심해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고음보다는 저음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고음의 큰 소리보다는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 주는 거.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에 결함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 지각에 대한 정보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아 개념이 굉장히 손상을 받는다. 그래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반대로, 그죠? 굉장히 부정적이 되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의심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청력이 안 좋은 분들은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피하고 앞에서 얼굴을 보고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혹시 소리가 안 듣기거나 눈이 나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서 갑자기 뭐 뒤에 차가 온다든지, 그죠? 뭐 자전거가 온다든지 이런 거 소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력이 안 좋아도 그렇죠. 그죠? 시력이 안 좋아도 근데 또 시력이 안 좋아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막 운전 같은 걸 막 하고 다니다 보면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아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 감각 기계의 변화도 뭐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도 지금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글자 이렇게 보면 금방 잘 안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리고 멀리 이렇게 띄어서 보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트레스나 신경을 많이 쓰면은 더 빨리 감각기계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 다음 내분비계. 내분비계는 주로 호르몬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호르몬이란 정체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게 참 오묘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분비계는 이 호르몬을 주로 분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을 우리 몸 전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호르몬들이 서로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데, 호르몬이 잠깐 삐끗해가지고 갈 데를 못 가면 이렇게요.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고, 그죠? 얼굴에 열이 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요. 갱년기 폐경이 되고 나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죠. 어느 날 얼굴이 푸르락했다가 열이 났다가 추웠다가 그죠?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막 이런 이제 감정의 변화들도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성이 깨졌다라고 하거든요. 항상성.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똑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 성격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하죠. 똑같이 어떤 상황을 유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 성장이나 발달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활력을 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만들어낸다든지 근육, 지방, 그 다음에 맥박, 혈압, 그죠? 뭐 이런 전해질, 체액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기능도 호르몬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여성들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면 우리가 뭐가 온다 그랬죠, 아까? 골다공증이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폐경기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그다음에 그 폐경기에 이 호르몬이 없어짐으로써 분비가 잘 안 됨으로써 우리가 우울증이나 갱년기 우울증이나 정서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변화까지도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분비계가 노화가 되면은 내하수체 부신 이거 신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신 같은 것들이 당대사나 갑상선 분비 호르몬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분비나 이런 거를 줄이게 됩니다. 분비를 줄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사가 잘 안 되면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잘 오죠. 그죠? 갑상선 분비 호르몬이 적절치 않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너무 많거나 적은 데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 대사 능력이나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서 고혈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자꾸 높아져서 뭐라죠? 인슐린을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이 더 많이 생기고 고혈압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슐린은 주로 어디서 분비가 되는가 하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소화기계에서 그죠? 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췌장은 소화기계에도 속하고 내분비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장기가 췌장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는데 노화가 되면 이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고 분비하는 양이 이제 굉장히 적어지다 보니까 어떡해요? 혈당이 막 올라가면 이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췌장이 노화되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똑같아도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면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당뇨가 된다. 네. 공복 시 혈당이 더 증가하죠. 우리가 밥 먹었을 때 혈당이 이 그 노화가 되면 공복일 때 더 혈당이 올라간다. 이게 그 당내성이 떨어져서 그렇죠. 갑상선 크기가 줄어들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도 감소되고 근육 질량이 감소돼서 기초 대사율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더 좋아진 좋은 의미에서 증가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계의 중요 질환은 우리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죠. 당뇨병. 그렇죠? 당뇨병은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는 소아 당뇨병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온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노인들한테 생기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런 게 이제 많이 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노화되면서 오는 당뇨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중 포도당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병이죠. 그래서 이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은 인슐린이잖아요.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면 혈중의 포도당 수치가 조절이 안 돼서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병이 당뇨병이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과식을 하거나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트레스가 막 지나치게 많으면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전적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예. 정상은 3다 정상이라 그래요. 자, 1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이게 3다 정상이에요. 그렇죠? 다음은 뭐죠? 많이 마시는 거죠. 많이 마시는 거.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같이 이 그 식당에 가서 뭐 음식을 사 먹으면 이게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염치불구하고 막 끓여요. 반찬도 싹쓸이하고 이렇습니다. 허겁지겁, 허겁지겁 먹어요 보면은. 그래서 다식이죠. 다식, 다식증. 다식증이 있어요. 음식을 뭐든지 맛있다 그러고 많이 먹어요. 맛없는 게 없어요. 당뇨 환자들 보면. 그래서 뭐든지 맛있다고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보죠. 화장실이 계속 덜락날락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데도 체중은 떨어져서 말라요. 나중에는. 빼빼 마르게 되죠. 보면. 그리고 다른 증상들은 두통이나 뭐 시력이 나빠지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이런 질환, 이런 증상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당뇨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비뇨생식기계에서 남성들이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발기부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뇨가 있어도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당뇨가 있으면 질분비물이나 질감염이 높아집니다.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생기면 치료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아물입니다. 칼에 찔, 뭐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칼에 약간 그 손가락이 이렇게 좀 그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해도 보통은 뭐 금방 요리 밴드 하나 붙이고 이러면 금방 치열되고 나았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잘 안 낫고 나중에 골물 수가 있어요. 치료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출혈이 안 되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혈이 잘 안 돼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각 이상이나 저하가 옵니다. 밤에 다리가 잘 저립니다. 밤에 잘 때 말초 신경계가 안 좋아져요. 신경 질환이 와요. 그래서 그런 병변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경 이 말초 신경계가 안 좋아지니까 발가락이나 이런 데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그죠? 지리지리하고 그죠? 감각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발가락이 뭐 하나 생겼는데도 모르고 지내요. 근데 내중에 보니까 시커멓게 썩어 가죠. 발가락에 그래서 당뇨발이라고 하잖아요. 발을 많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절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괴사돼 가지고. 그래서 고혈당이 생기죠. 그러니까 배뇨나 체중, 배뇨는 증가되면서 체중은 감소되고 굉장히 피로감이 좀 많이 와요. 그런데도 식욕은 좋아가지고 많이 먹어요. 그런 반면에 체중은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쓰거나 아니면 이걸 막 조절하다가 보면은 본인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은 땀을 뻘뻘 흘리고는 그죠?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땀 흘리는 건 식은땀이죠. 그죠? 식은땀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혈당이죠. 그게. 그러면 시야가 몽롱해지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경우 있는데 빨리 치료를, 이거는 당을 보충 안 해주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빨리 해줘야 되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식이요법도 중요하고 이런 저혈당에 대비해서 항상 당거를 좀 비상용으로 넣어 다녀야 돼요. 근데 의식이 없을 때 사탕이나 이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의식이 없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의식이 있으면 뭐 설탕물이든 저기 뭐 주스든 이런 거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탕을 빨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의식이 괜찮으면 사탕이나 이런 걸 줘도 돼요. 초콜릿 같은 것도 항상 넣어 다녀야 돼서, 그죠? 그런 거를 좀 넣어 다니면서 비상시에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되는데, 표중 체중에 알맞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보통 하죠. 근데 이제 그 집에서는 뭐 칼로리를 꼭 계산하기는 어려워도 대충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뒤에 나중에 그 일상생활 지원에서 이런 용량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 세 번 규칙적으로 꼭 식사를 하고, 그렇죠? 잘 하고, 반찬은 싱겁게 골고루,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그렇죠? 골고루 먹도록 하죠. 근데 밥보다는 반찬을 더 많이 먹도록 해야 되죠. 탄수화물은 당뇨에 안 좋잖아요. 이 포도당으로 많이 그걸 하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식사량이나 영양소는 이제 고려해서 식단을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저 콜레스테롤, 기름기가 많이 없는 거, 그다음에 지방이 많이 없는 거, 콜레스테롤이 적은 식단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당뇨 환자들은 혈액 자체가 이렇게 좀 끈끈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뇨발도 잘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방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혈액이 점점 더 끈끈해지죠.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것들도 잘 오잖아요. 그래, 이 혈관벽에 기름이 끼가지고 잘 오기 때문에 혈당도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피해야 되는데, 곡류, 콩, 과일, 야채, 고섬유질 음식은 많이 섭취하고, 청량음료나 아이스크림, 주스, 사탕, 뭐 설탕, 꿀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술도 마찬가지 제한해야 됩니다.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또 막걸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막걸리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막걸리 먹으면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는 제가 얘기를 했죠.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요 세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쉬운 운동부터 하고, 공복 시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가 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뭐 저기 안 갈 수 없고 가야 된다면, 중간에 혹시나 혈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비상식품을 꼭 챙겨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혈당이 조절 안 되면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다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고, 보통 식후 30분에서 1시간쯤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병원 근처 가보면은 항상 밥 먹고 난 뒤에 아마 식사 시간에 병원 가운 환자복 입으신 분들이 병원 주변에 많이 다니시는 걸 볼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거든요, 대부분. 운동하잖아요. 식사하고 약 먹고 나서는 바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게 걷는 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밥 먹고 30분에서 1시간 좀 그 사이에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운동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 30분,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 줄 꺼놓으세요.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빨리 조절해주고, 그죠? 혈당이 데시리터당 300mg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해 주는데, 이 고혈당일 때 운동하면 쓰러집니다. 잘못하면. 예, 저혈당으로도 쓰러지지만 고혈당으로도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약물요법은 인슐린을 보통 쓰죠. 많이 심하면 인슐린 주사를 주지만, 주사를 안 쓰고 약물을 경구 투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는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고 하죠. 네, 주사는 인슐린. 이렇게 해서 약물요법을 많이 쓰죠. 예, 약물요법은 반드시 의사가 이제 처방해 줘야 되고, 그죠? 그 처방에 따라서 해야 되고, 약물요법을 하더라도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항상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인슐린은 입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주사로 맞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 거기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표표 좀 해놓으시고 혈당이나 혈압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죠? 발을 씻고는 굉장히 잘 건조시켜줘야 돼요. 잘 말려줘야 돼요. 발가락 사이사이 잘 말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말을 부드러운 양말을 면 양말 이런 것이 있는 게 좋죠. 땀 흡수하고 이런 게 잘 되게. 그 다음에 발톱을 자를 때는 일자로 그건 아직 안 배우셨지 싶은데 우리가 손톱을 자를 땐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발 손발톱 자를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해야 되고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을 하지 않아야 되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화상도 잘 입고 동상도 잘 입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동상 겨울에 추운 줄 모르고 그러게 있다 동상 입었어요. 동상 입었는데 동상인 줄 본인이 모르고 못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 막 썩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당뇨병 대상자들은 발을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된다. 내 대상자가 혹시 당뇨병이면 발이나 발가락 이런 사이사이 이런 데 굉장히 잘 봐줘야 되고 당뇨 환자들은 욕창도 더 잘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뇨는 지금 3대 증상인데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3대 합병증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어디가 아마 주변에 당뇨 환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어디가 주로 많이 나빠지던가요? 응? 그렇죠? 신장. 예, 신장이 나빠지고 또 두 번째는 응? 예, 백내장도 잘 와요. 혈압은 원래 뭐 당뇨 때문에 뭐 혈압이 막 올라가거나 막 이런 거는 좀 드물지만은 그 심혈관 질환도 잘 옵니다. 이게 그 피를 뻑뻑하게 해가지고 혈관이 잘 막혀서 동맥경화증 이런 게 잘 와가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오거든요. 그 다음에 말초 신경의 질환이 잘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오기 때문에 그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당뇨가. 그래서 당뇨는 굉장히 좀 완치가 어려운 병이에요. 초기에 잡으면 완치할 수 있는데 이미 인슐린을 쓸 정도 같으면 그 노인들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절해가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별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